오늘 아침 우리는 얼마 전 이미 공부했었던 성경 기절에 관해 다시 한번 주목하려고 하고, 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이전과는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사랑의 의미와 그 실천은 그야말로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를 너무나 경솔히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 무리가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겨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핵심 가르침인 사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신학적 논쟁과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이시라고 정의하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없으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유자재로 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로 고귀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이 사랑을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 말이 우리 상식이 반대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지? 사랑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그저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공부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눈을 돌려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둘 간에 우선순위는 존재할지라도 이두 계명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웃에 관해서는 그저 관심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잘못된 태도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주제에 관해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독교인의 성품과 삶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 다루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왜냐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그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우리들의 수평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 문제는 하늘을 이룰 뿐 아니라 이 지상의 일이기도 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종교가 매우 실제적이 될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에서 성경 전체의 핵심에 대해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 본문의 상황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당시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이전이므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를 전체 성경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이 둘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이 두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스스로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요한은 3장 15절을 통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욱 강조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정말로 이웃사랑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들에 쓰인 미워하다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워해야 하면 미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논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이 용어들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은 미움이라는 절대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미움은 매우 싫어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어는 혐오 혹은 증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주자면 이는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반의어로는 애정, 애호, 사랑 등이 해당될 것이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사랑과 미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미움의 뜻을 포괄적 의미에서 보자면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을 상대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이 두 단어들의 이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기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즉 누가복음의 기절은 과또 마태복음의 기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미움이라는 단어를 절대적 의미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이 기절은 그야말로 터무니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이 모순된 것입니까? 그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의 기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다 더라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 혹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도록 강건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절대적 의미로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나타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두 번째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이웃 또한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수준의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라야 우리는 완벽한 공정함을 실천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의의 편에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모든 문제들을 우리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고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화나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일들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계명을 주목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그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참 종교는 하나님만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러러 그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은 또한 반드시 자신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 이웃들에게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심지어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이웃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의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 또한 사랑합니다. 따라서 가장 영적인 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자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자들은 인류에게도 헌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첫째요, 그 나머지가 다음이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이웃을 향한 의무가 있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매우 영적이라서 다른 이웃들과는 맞지가 않아, 함께 섞일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내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은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 거하며 섬기는 일은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뉘우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들로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이웃과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 또 다음 메시지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 신자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길 혹은 도구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에 혼자 살면서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누구를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은 관계 내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거하는 자들로 상호관계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웃에 대한 크리스천의 사랑이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사랑할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혹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그 일반적인 그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이고 스스로를 위한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다른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니 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어떤 특별한 이유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필요할 때만 그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기절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제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가 이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적절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 장소와 그 사람들에 관해 이 기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즉 그들은 단지파는 먼저 스파이를 보내서 그 가장 이주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인주의적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아무런 간섭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사람도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은 스스로 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패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동료 신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막 가운데 홀로 떠돌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을 때 성도들과 교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과는 또 달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지원했고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신자들을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종류의 시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치고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들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종종 자신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당연하거나 자기들이 그냥 그럴만해서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이걸 나한테 해주지 않는 거지? 이걸 해줘. 나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주는 사람들 또한 사랑받기를 원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어떤 상호적인 사랑의 반응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을 실천하던 자는 낙담하고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들은 이걸로 됐어. 더 이상 나는 나를 희생하지 않겠어 라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기를 원합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들의 모토가 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 이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곤 합니다. 이들의 그 선하고 착함에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실하고 참된 사랑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한 자들이 크게 상처받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항상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낙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들이 그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의 선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두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모두께 제가 크리스천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다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연결되어야 하는 자들인 것에 대해 다음 기회를 통해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사실 능동적이고 몸으로 실천을 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따르는 고난 또한 전제로 합니다. 크리스천 사랑의 능동적 속성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모두께 상기시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고 이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프로치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귀절에서 사랑은 매우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친절과 선을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심지어 천사처럼 말하고 불쌍한 자들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의지 및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더 많은 사랑들이 계속 열겨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커다란 의지를 요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의지를 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기절을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많은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중심적인 성격에 빠지게 되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많은 슬픔과 낙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거지?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낙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기쁨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슬픔을 직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이 이웃사랑이라는 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직하고 마땅히 기대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인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믿음을 또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하려고 힘쓰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달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나름의 이해들이 너무 많아서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고 또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인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성경 교리보다도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리가 더 중요하고 사랑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신도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이웃을 알고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상호 연관된 영적 추구입니다. 아마도 이해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6절을 통해서 그에게 답하셨는데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즉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의 답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율법교사는 분명히 성경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누가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내 대답이 옳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절 후반부에 그 대답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체 귀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고사에게 하신 이 귀절의 뒷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귀절을 절대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자신의 태도와 영성에 대해 옳게 보이기 원해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29절 후반부에서 질문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율법 서기관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윤리에서 근본되는 이 문제를 잘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정의와 자비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전에 저는 만약에 우리 자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제 기준에 비해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에 기준한 그 정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까지는 이 누군가 이웃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가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누가 우리 이웃인지에 관한 단서는 모든 사람에게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모두에게 우리 크리스천이 그 사랑을 보여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증오했지만 그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운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다치고 상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돕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당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대했고 그 다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를 읽을 동안 함께 눈으로 조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즉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려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너희가 만약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준다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명을 신실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조차 잠재적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 즉 우리의 이웃들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정말이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제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로 그 성격이 너무나 독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정말로 독특하고 또 함께 지내기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너무 우호적이지 않고 또 그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들을 피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굳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와 맞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집이 너무 세고 강한 성격을 지녀서 우리에게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을 강요함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에 하나 그들과 연관된 결과 우리 삶에 잡음이 생기는 일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어떤 불쾌하거나 스트레스 상황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닿을 기회를 차단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교제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의식적으로 그들과 어떠한 불필요한 마주침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안겨주지 못하고 다만 고통과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자신의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해결 방안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영적 침체와 심지어 영적 우울증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외적으로 평안을 보일지 몰라도 내적인 평안은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의 행동에서 아무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분 상하게 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하려고 해도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다 보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이없어지게 된 것이 일수입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서로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의 문제고 이것이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은 나 또한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해가 다르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 우기기만 한다면 어떻게 좋은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기분이 더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가 내가 상처받은 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해결이 어떻게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모든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고 그 상황을 바로잡기 전에는 사랑이나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선으로 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생각에 이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 혹은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과 동의할 수 없어. 따라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야 라고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위선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가식 없이 그저 우리 인간적인 기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옳고 그른 것이 우리가 좋고 싫은 것으로 정의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고귀한 개념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도 펴니다. 우리 생각에 틀리고 잘못하는 자들을 참고 봐주기까지는 하겠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적 성숙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다만 다소 우리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수많은 죄를 덮는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성경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무시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시겠습니까? 한편 또 우리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불합리하다고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할때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즉 복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입장에서의 복수를 행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 자체를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도 둘째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정죄와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자아 정체성을 지녔었고,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분리시켰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제한된 능력과 자원을 지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오직 한 곳에만 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기 소망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대상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충고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두 귀절에 간에 점검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귀절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관건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종종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영적이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그 개인적인 기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한 어떤 규칙, 그들이 아는 어떤 말씀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그것을 경계를 허물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죄를 덮는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칙이 우리의 규칙과 우리 스스로가 세운 그 경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비판과 같은 시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정말 많은 묵상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도 2, 3주 뒤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또 누군가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바이블 스터디 그룹 혹은 펠로우십 그룹 내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자라면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